9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배경과 또 1장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를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필요한 목회의 원리들과 또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위한 편지로 개인적인 형식의 편지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서 6장 21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디모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정한 한 사람을 넘어서 모든 성도와 특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메시지와 편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장차 완성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종말론적인 구속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본문을 관찰할 때 주의 깊게 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특히 좀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이런 교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선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짓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과 11절에도 보면 이 교훈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10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 풋노트에 보면 건전한 교훈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까지 총 교훈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 인사를 다루고 있고 또 3절에서 7절은 다른 교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고 8절에서 마지막 11절은 바른 교훈에 대한 권면으로 또 율법의 사용, 용도,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인 1절과 2절에서 보면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문안 인사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임의로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지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적인 일은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왕의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의 명령처럼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야 할 것이죠. 한 나라의 통치자의 명령도 그 힘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물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도 바울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왕의 명령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명령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일까요? 또 소망은 희망과 소원이라는 그러한 뜻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꿈만 꾸고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의 바람은 이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7월, 8월 여름 동안 국내 해외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가 열방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하신 그 일,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3절에서 보면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옮겨가야 됐습니다.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동역자, 제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했죠. 이것은 혈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피를 나눈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교사와 여러 간사로 목자로 섬기시는데 우리가 서로 동역자를 나의 참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바른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그를 낳았고 양육했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사랑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왜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때 에베소 도시적인 상황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늘 새로운 지식 또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쫓아가게 되고 새로운 지식이 있다 목말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교훈,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이리 때와 같이 호시탐탐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복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했다고 합니다. 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성격도 담대하거나 용기 있는 성격이 아니라 내향적인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또 어머니는 유대인인 혼혈 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갈 만한 뭐 특별한 그러한 지도력과 리더십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디모데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마다 그의 일꾼을 세우실 때 겉모습, 외향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복음에 대한 능력, 복음에 대한 이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3, 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권면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뭡니까? 뭐 다르다 이게 아니라 거짓,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이 뭡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시작은 했어요. 이름은 기독교인데 내용이 다른 그런 집단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은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나 기독교적인 진리에 대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지 경계를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더 교묘하고 아주 미묘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신하는 구약과 유대 전통을 헬라적 관점에서 신화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과 유대교의 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족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나 모세, 제사장, 그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서 또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그들의 후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죠. 이러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 결국은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훈을 우리가 삼가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경륜을 이루기는커녕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소모적인 일에 빠져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바른 진리의 교훈을 나누어야 되는데 신화와 족보와 논쟁과 이런 일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현대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보면 이 변론이라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것이 뭐 이 교회 안에서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몰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와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이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이 아니라 이제 바른 교훈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은 성도들로 하여금 변론이나 논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목적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거짓 교훈인지 바른 교훈인지 알 수가 없고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논쟁이고 변론이라면 바른 교훈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교훈은 결국에는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막연한 그냥 인류애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죠. 사랑보다 믿음이 우선되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랑이지 믿음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것이 바른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의 순서가 무너지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교훈에 빠졌을 때 그 경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7절에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힘쓴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거짓 논리, 아까 언급했던 뭐 신화나 족보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함으로써 자신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조차도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헛된 말이고 공허한 논쟁,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키며 결과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다. 적법이 무슨 말이냐면 적절하게, 알맞게, 바르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10절에 여기 15가지의 불의한 목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가장 소극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세워진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율법이 목적이 되어서가 아니고요. 율법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잘못을 논할 때 쓰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쓰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11절에는 바른 교훈, 복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거짓 교훈이 있고 이제 우리가 바른 교훈, 즉 복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 또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우리가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진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 바른 교훈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선교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나의 영광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훈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삼일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 맡긴 복음을 우리는 올해도 땅끝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나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했듯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 그 만난 영혼,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른 교훈,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9월 이제 디모데전서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